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자 산케이 신문 인터뷰에서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동시에 일본이 주체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상호 불신의 껍질을 깨기 위해선 내가 김 위원장과 직접 마주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아베 총리는 납치 피해자 5명이 귀국한 이후 한 명의 귀국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매우 통탄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우선 평양선언에 따라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면서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평양선언을 협상의 기초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고이즈미 총리 방북을 계기로 13명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5명은 돌려보냈지만 8명은 이미 사망해 생존 피해자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들이 오늘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방미단에는 실종 당시 13살이었던 요코다 메구미 씨의 동생인 요코다 다쿠야 피해자 가족회 사무국장과 실종 당시 22살이었던 다쿠지 야에고 씨의 큰아들 이즈카 고이치로 씨가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워싱턴에서 미국 정부 관계자와 정치권 인사 등을 만나 지원을 호소한 뒤에 오는 5일 일본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달 26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44조 달러 규모의 금융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궈수칭 위원장은 오늘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은행 보험 부분에서 조만간 12가지 추가 개방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면서 세부 내용을 성명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외국 자본 금융기관이 중국 은행에 투자할 때 소유 지분 한도가 완전히 철폐됩니다. 당국은 앞서 최대 25%였던 이 비율을 지난해 8월 51%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또 앞으로 외자은행이 중국 내 법인이나 분행을 설립할 때 요구됐던 총 자산 요건이 없어지고 위안화 관련 업무에 대한 외국은행의 제한도 모두 폐지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외국 보험사의 중국 내 자회사 설립 요건, 외자금융기관의 중국 내 소비금융 진출 제한 등도 완화됩니다. 언론은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의 청신호라고 전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화웨이 장비 사용과 관련한 국가안보회의 논의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개빈 윌리엄슨 영국 국방장관이 전격 해임됐습니다. 후임에는 집권 보수당 소속 페니 모톤트 의원이 영국 최초의 여성 국방장관으로 내정됐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어제 성명을 통해 테레사 메이 총리가 윌리엄슨 국방장관의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면서 장관 교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23일 열린 국가안보회의에서 5세대 이동통신망의 핵심 부품에는 화웨이 장비를 금지하지만 비핵심 분야에서는 제품 공급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날 영국신문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일부 국가안보회의 참가자들이 화웨이 장비 전면 금지를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에 영국 정부는 회의 내용이 언론에 유출됐다고 판단하고 언론 접촉자를 찾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태국의 마하 왓지랄롱꾼 국왕이 오는 4일 대관식을 사흘 앞둔 어제 자신의 근위대장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예식은 법과 왕실의 전통에 따라 태국 왕궁의 대연회장에서 상서로운 시각인 오후 4시 32분에 거행됐다고 방콕포스트를 비롯한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태국의 새 왕비는 타이항공 승무원 출신으로 왓지랄롱꾼 국왕이 왕세자였던 2014년 왕실 근위대 부사령관에 발탁됐고 2년 뒤에 근위대장이 됐습니다. 2017년에는 왕실 고위 여성을 뜻하는 탄뿌잉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왓지랄롱꾼 국왕은 앞선 세 차례 결혼을 통해 왕자와 공주 7명을 두고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2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패트릭 샤너헌 국방장관 대행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최우선 해법은 외교라며 미군은 외교 실패에 대비해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회의를 위한 사전 준비 회의에서 UN 회원국들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과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은행 세 곳에 관련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맑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는 17도에서 2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패트릭 샤너헌 미 국방장관 대행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최우선 해법은 외교라며 미군은 외교 실패에 대비해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은 북한의 불법 환적을 차단하기 위한 작전을 확대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샤너헌 국방장관 대행은 1일 열린 하원 예산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북 비핵화 협상과 이에 따른 미군의 대비 태세에 관해 증언했습니다.
What I can tell you militarily is we have not changed our position, our operations, or our strength, and are continuing to conduct readiness exercises.
샤너헌 대행은 이날 증언에서 비핵화 협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입장과 작전, 힘에는 변화가 없다며 외교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준비 훈련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샤너헌 대행은 또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 외교관들이 힘 있는 위치에서 계속 발언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며 협상 중에도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sanctions that we continue to impose will stay in place and will be vigilant.
미국의 제재는 유지될 것이고 미군은 이를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은 정제유 등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물품들의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해 항공과 해상 작전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우선순위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ED 달성을 위한 국무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샤너헌 대행과 던포드 의장은 이날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 미국과 동맹에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연합훈련이 축소됐어도 준비태세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exercise construct that we have in place right now will allow them to continue to do what they say they need to do, and that is to fight tonight.
현재 미한 연합훈련은 미군에게 주어진 임무인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를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던포드 의장은 또 북한은 여전히 핵 역량을 갖고 있다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사태에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2020년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회의를 위한 사전 준비 회의에서 UN 회원국들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유럽 나라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정부는 국제사회의 확산 위기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단합과 결속이 필수적이라며 북한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North Korea is a case in point. Only by credibly embarking on the path to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can North Korea.
루디거 본 독일 군축 부위원장은 3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2020년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 준비위원회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길을 확실히 추구함으로써 북한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을 달성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본 부위원장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캠페인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Sanctions pressure was instrumental in bringing North Korea to the negotiation table and must be upheld. As chair of the UNSC 1718 committee, Germany will work.
제재와 압박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독일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장으로서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가 완전하고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유럽 나라들도 북한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영국 대표입니다.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poses a regional and global threat. We encourage North Korea to engage in further dialogue to decrease.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지역과 세계에 대한 위협이며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줄이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착수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한다는 겁니다. 아이슬란드는 북한의 불법 행동이 비확산 체제의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며 국제사회의 안보를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폴란드도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 변화는 고무적이지만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평화는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이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나라들은 최근 한반도에 조성된 대화 분위기를 환영하며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태국은 한반도에 조성된 신뢰와 선의가 추가 대화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영내 비핵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역시 북핵과 관련된 모든 대화 노력을 환영한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대북 압박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NPT 평가회의는 5년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다음 회의는 내년에 열립니다. 이날 열린 회의는 NPT 평가회의에 대한 3차 준비위원회 모임으로 6월 10일까지 뉴욕에서 열립니다. 앞서 지난 29일 미국 측 대표인 크리스토퍼 포드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 조성된 위기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확실히 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언론의 화제의 인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의 신념과 태도를 조명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기가 됐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볼튼 보좌관에 대한 언론 어떤 언론 보도가 나온 건가요?
예,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욕커가 최신호에서 전쟁으로 가는 볼튼이란 제목의 특집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잡지는 볼튼 보좌관 본인과 전현직 정부 관리들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볼튼 보좌관의 정책적, 이념적 성향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볼튼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볼튼 보좌관이 즉각 반박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볼튼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다르다는 건가요?
예, 백악관 합류 전에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핵을 보유한 북한을 감수하든가 군사력을 동원하든가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주장했던 볼튼 보좌관이 지금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사석에서 참모들에게 북한과의 협상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를 핵심 참모가 실현 불가능한 일로 여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무래도 핵심 관심사는 군사 행동에 대한 볼튼 보좌관의 입장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볼튼 보좌관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선제 공격을 주장했던 것은 잘 알려진 일입니다. 문제는 볼튼 보좌관의 생각을 잘 안다는 인사를 인용해서 뉴욕커가 보도한 대목입니다. 볼튼이 여전히 대북 공격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잡지는 특히 볼튼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쳐서 정책을 바꾸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한 듯 볼튼 보좌관은 트위터 글을 통해 보도 내용을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볼튼 보좌관이 어떤 입장을 밝힌 건가요?
예, 뉴욕커 잡지가 인용한 인사는 수년간 만나거나 대화한 적이 없는 내게 적의를 품은 전직 직원이라면서 이 직원은 자신의 생각을 알지 못하며 자신의 발언은 내 견해와 배치된다는 겁니다. 뉴욕커의 보도에 따른 파장을 조기에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노이 회담 이후 볼튼 보좌관이 전면에서 대북 메시지를 주도하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은 하노이 회담 결렬에 볼튼 보좌관이 핵심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그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커에 따르면 국가안보 분야의 한 전직 고위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성 발언을 하는 매파인 볼튼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볼튼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분명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 교착 국면에서는 늘 강경파인 볼튼 보좌관을 전면에 내세워왔다는 점입니다.
그런 만큼 볼튼 보좌관에 대한 미 언론의 관심도 크다고 할 수 있죠.
예, 북한이 하노이 회담 이후 볼튼 보좌관을 집중 공격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볼튼 보좌관을 멍청하다고 깎아내리고 그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하노이에서 적대감과 불친의 감정으로 협상에 장애를 조성했다는 등의 비난입니다. 리비아식 북핵 해법을 주장하는 등 대북 강경론을 주도해온 볼튼 보좌관에 대한 반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뉴욕커에 앞서 지난달 애틀랜틱 잡지도 볼튼 보좌관을 4월호 표지 인물로 소개하면서 하노이 회담 결렬 뒤 볼튼의 시대가 왔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언론들의 평가에 대한 볼튼 보좌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볼튼 보좌관을 묘사하는 상징어는 호전적 강경론자입니다.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이라크 침공을 주장한 네오콘의 핵심이라는 꼬리표도 늘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볼튼 보좌관은 스스로를 친미주의자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간의 자유를 위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희망이며 따라서 미국의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전 세계를 위한 최고의 유일한 전략이라는 주장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과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은행 세 곳에 관련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거래액이 1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릴 하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장이 작성한 의견서에 따르면 북한과의 거래에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은행은 모두 세 곳입니다. 이들 은행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위해 설립된 유령 기업 등과 금융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하월 법원장은 은행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거래 규모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첫 번째 은행은 약 1억 534만 달러, 두 번째 은행은 163만 달러, 세 번째 은행은 5,793만 달러로 총 1억 6,500만 달러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법원은 이 은행들이 홍콩에 기반을 둔 유령 회사와 북한의 국영 기업 간 거래를 도와 돈 세탁을 자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또 중국 당국이 이들 세 은행의 소유권을 갖고 있고 특히 두 곳은 미국에 지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령 회사에 대해서도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 국적자와 중국 국적자가 함께 설립했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월 법원장은 문제의 중국 은행들의 자료를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서를 발부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 때문에 미 법무부 관계자들이 증거를 요구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연방법원이 중국 은행들의 북한의 돈 세탁 관련 기록을 입수하기 위해 미 연방기관이 발행한 소환장을 준수하도록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자연재해와 불규칙한 날씨 등으로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북한 UN 세계 식량계획은 조만간 대북 지원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세계식량계획 WFP 등이 북한의 식량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방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월 미북 2차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가 식량난을 호소하며 국제기구에 긴급 원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 정권 들어 북한의 정치적 이유 때문에 국제단체가 북한 내 작황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식량 상황이 악화하면서 국제기구의 식량 실태 조사를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북한을 식량을 도와주는 것은 결국 이제 북한의 그 식량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진단을 할 수 있어야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지 이제 식량 부족할 때 외부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보름 전쯤에 아마 강도를
방북한 세계식량기구 WFP 등은 식량 사정뿐 아니라 취약계층 연령과 지역, 식량 지원 시 모니터링 방법 등 다양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기간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의 지난해 식량 생산량은 지난 10년 내 최저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 IFRC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495만 톤에 불과했고 북한 인구의 41%가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면서 북한 적십자사가 IFRC의 재난구호기금 요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째 이어지는 가뭄과 불규칙한 날씨, 겨울 작물 성장과 봄 작물 심기에 필요한 토양 수준의 부족을 작황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권 위원장은 또 지난해 전국적 규모의 폭염 등 자연재해 원인이 크지만 대북제재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뭐 휘발유라든지 디젤유라든지 이런 수입도 이제 통제를 받는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제 북한이 그 트랙터를 움직이는 그 연료이기 때문에 트랙터의 가동이 이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국제기구들은 최근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해 잇따라 경고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은 북한의 식량 부족 사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주민 380만 명에 대한 긴급 인도적 지원금으로 1억 2천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WFP도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4명이 영양결핍 상태에 있다면서 미국 등 서방국들의 식량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이 다음 주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보편적 정례 검토 회의를 열 예정인 가운데 미국이 수감자 규모와 사망자 규모를 북한 정부에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특히 수감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비인간적 처벌과 강제 노역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는 9일 실시할 예정인 북한의 인권 실태에 관한 보편적 정례 검토를 앞두고 일부 유엔 회원국이 제출한 사전 질의서가 공개됐습니다. UPR, 보편적 정례 검토는 유엔인권이사회가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과 2014년에 이어서 9일 세 번째 심사를 받습니다. 미국 정부는 사전 질의서를 통해 북한에서 벌어지는 고문과 강제 노역 등 반인륜적 인권 침해 문제를 적극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형법은 고문과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처우나 처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런 일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다른 수감시설에서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보고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의 국제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하고 고문을 금지한 국내 형법조항을 집행할 의지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울러 수감시설에 얼마나 많은 수감자가 있고 해마다 몇 명이 사망하는지 최근 몇 년 동안 수감자 규모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국제인권 전문가들과 탈북민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이동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가 없기 때문에 북한은 국가 전체가 감옥과 같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북한 당국이 수감자 위치를 가족에게 알리고 면회 등 접촉수단 제공을 보장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가장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반인도적 조치들과 강제 노역 문제도 집중 제기했습니다. 정치범들이 벌목과 탄광, 곡물 경작, 제조업 등 분야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고 일반 농장과 공장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거나 식량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 정부는 북한 정권이 강제 노역과 어린이 노동 착취를 없애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해 개선에 관한 지원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밖에 여성에 대한 다양한 폭력도 북한 형법이 금지하고 있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이런 실태를 철저히 수사해 가해자를 기소하는 등 법 집행을 하고 이에 대한 공익 캠페인을 할 의사가 있는지 북한 정부에 물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14년에 진행된 2차 UPR 심의에서 미국 등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268개의 권고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13개만을 수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거부하거나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그러나 유엔인권이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수용 의사를 밝혔던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지난 1, 2차 UPR 회의 때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요 지적은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되었다며 정치범 수용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그러면 김영권 기자와 함께 UPR 심의, 다른 나라들과 민간단체들이 제출한 사전 질의서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UPR 심사가 얼마 동안 진행됩니까?
네, 9일 진행되는 검토회의는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됩니다. 70분은 수검국, 즉 북한 대표단이 발언하고요. 140분은 각국 정부 대표들이 발언합니다. 이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입니다. 민간단체들도 참관할 수는 있지만 발언은 할 수 없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47개 유엔 인권 이사국으로 구성된 실무그룹이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사국 가운데 3개 나라가 간사국을 맡아 수검국에 보고서, 다른 나라의 사전 질의서를 접수하고 감독합니다. UPR 회의 뒤에는 회의 요약문과 각 나라의 권고문이 담긴 실무 보고서를 채택합니다. 이후 차기 인권이사회가 수검국의 권고안 수용과 거부 등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채택합니다.
UPR 권고안이 구속력이 있습니까?
수검국이 권고안을 거부하더라도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를 강제할 순 없습니다. 전적으로 수검국의 의지에 달린 거죠. 북한은 지난 1차 UPR 때 권고안을 단 한 개도 수용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제재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UPR 회의 때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국제사회가 4년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실태를 공개적으로 심사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개선을 시도한다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앞서 미국의 사전 질의서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다른 나라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영국은 유엔 인권기구와 보고관들의 즉각적이고 제약 없는 방북 조사에 대한 북한 정부의 협력 의사를 물었습니다. 또 종교의 자유, 청소년들에 대한 군대식 노동 착취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캐나다는 2차 UPR 때 북한이 수용 의사를 밝혔던 표현, 사고와 양심, 종교,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 주민의 기본적인 자유를 북한 정부가 보장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스웨덴은 2차 UPR 때 권고했던 수감자에 대한 고문과 학대를 멈추기 위한 투명한 조치가 이뤄졌고 또 진전됐는지를 북한 정부에 물었습니다.
민간단체들도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어떤 권고들이 담겼나요?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와 휴먼 라이츠 워치 등 18개 단체가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주요 권고는 북한의 국제고문방지협약과 강제실종방지협약의 비준,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관한 로마 규정의 비준, 국제노동기구 ILO의 가입, 북한이 비준하거나 가입한 주요 인권협약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권고들이 많았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특히 북한 정부가 앞서 수용 의사를 밝혔던 권고들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수용 의사를 밝혔던 권고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국제인권기구들이 UPR의 권고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의 조성, 공정한 재판, 주민들의 정보 접근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 주민들의 해외여행 촉진 권고 등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와 유엔인권이사회가 지난 3월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이런 상황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오는 9일 열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 관련 소식 알아봤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한국의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밝혔습니다. 당장 송환이 어렵다면 건강 상태와 생사 확인이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한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김정욱 선교사의 후원회장을 역임한 조동식 뉴스인 포터 대표는 2일 김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이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우리 북한 억류 우리 6명의 한국 국적자 이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주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 어떻게 지켜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에 대한 면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대표는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캐나다인 이면수 목사가 2017년 석방됐고 지난해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들이 석방될 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벽에 직접 공항에 나와 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은 한국 국적자 6명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10월 평양에서 체포됐고 이후 북한에 억류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또한 2014년 10월과 12월에 각각 체포된 김국희 선교사와 최춘길 선교사는 4년 넘게 북한에 억류돼 있습니다. 이 밖에 고현철 씨 등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 3명도 2016년부터 북한에 억류돼 있습니다. 주 대표는 한국인 선교사 3명은 북한 주민들을 도운 죄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자유 없는 고통받는 우리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해주고 이런 활동을 한 사람들인데
서울의 민간단체인 선민네트워크의 김규호 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가 비핵화와 평화구축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가운데서도 현재 북한에 억류된 6명의 대한민국 국민의 무사귀하는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될 사항이다.
김 대표는 하지만 한국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며 자국민 송환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와 유엔 기구들이 억류 한국인 송환을 북한에 요구하도록 요청하는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표는 지금 당장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송환이 어렵다면 최소한 생사와 건강 상태 확인이라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돼 석방되어 일주일 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례가 반복되면 안 됩니다. 또 다시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김 대표는 또 억류 한국인들이 제대로 된 재판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부당한 판결이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수용소 내에서 고문과 구타 등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영사 접견권과 가족 면회권 등도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의 김태훈 상임대표는 한국인 억류자들은 다른 나라 억류자들보다 더 심한 인권 유린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뭐 케네스웨라든지 뭐 미국 국적, 캐나다 국적 다 한국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북한에서 있더라도 특별 교화서입니다. 특별 대우를 받아요. 특별 대우를 받는 것도 그 모양인데 그것이 아니고 순수한 한국 국적으로 납치되는 사람들은 일반 교화서입니다. 이 사람들의 인권 침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김 대표는 억류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와 일본과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의 대처가 너무 대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최근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해 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탁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억류 미국인 3명을 모두 송환받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지난해 세 차례나 북한과 정상회담을 했지만 억류된 자국민 송환 문제에는 침묵했다고 김 대표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제쳐놓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인권 문제만큼 우리가 공공연하게 얘기할 절박한 필요성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김 대표는 한국인들이 북한에 억류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당장 이들의 송환을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사법부가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에드리언 홍창에 대한 기소장을 공개했습니다. 홍창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연방보안청은 수배 전단을 발표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에드리언 홍창에 대한 미 사법부의 기소장에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그의 구체적인 혐의가 담겼습니다. 기소장은 스페인 수사당국의 요청에 따른 범죄 인도 송환 검토를 위한 임시체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체포된 미 해병대 출신 크리스토퍼 안에 대한 기소장에 이은 이번 기소장에는 제클린 출리안 미 연방 치안판사가 서명했고 언론에 알려진 정황 등 10개 혐의가 기소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미 연방검찰은 홍창이 지난 2월 22일 오후 5시쯤 대형 칼과 방어용 스프레이, 가짜 총기 등을 소지한 6명의 용의자와 함께 북한 대사관에 침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외교관 3명을 포박하고 소윤석 상무관을 폭행한 뒤 화장실로 데려가 손을 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당시 대사관 가장 위층에서 문을 걸어 잠근 북한 외교관 안에는 용의자들이 문을 부수고 진입을 시도하자 테라스에 뛰어내려 부상을 입었지만 탈출에는 성공했습니다. 이후 이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현지 경찰 3명을 맞은 홍창은 북한 최고 지도자의 얼굴이 새겨진 배지 복장을 한 채 대사관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부상당한 북한 국민이 있다면 현지 당국에 공식 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등 대사관 관계자로 위장했다고 기소장은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간 또 다른 용의자 2명은 소윤석 상무관에게 자신들을 자유조선 관계자라고 밝히며 탈북을 설득했지만 소 상무관은 나라를 배신할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이후 용의자들은 여러 대의 펜드라이브, 컴퓨터 2대, 폐쇄 회로 영상이 포함된 하드드라이브 2대와 핸드폰을 탈취해 밤 9시 40분쯤 도주했습니다. 이들 중 5명은 3대의 대사관 차량에 나눠 떠났고 홍창은 남은 동료와 함께 6분 뒤 오스왈드 트럼프라는 가명을 사용해 우버택시로 도주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포르투갈 리스본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홍창은 2월 27일 미 연방수사국 FBI 관계자와 만나 습격 사실을 시인했고 대사관에서 압수한 물품을 건넸습니다. 미 연방검찰은 홍창이 멕시코 국적의 미영주권자로 판단되며 현재 미 캘리포니아 중부지역에 은신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미 사법부는 지난달 9일 기소장 서명과 동시에 수사당국의 공개 수배를 요청했고 연방보안청은 지난달 29일 수배 전단을 발표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기소장을 근거로 에드리언 홍창리의 스페인 범죄 인도 여부가 결정됩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중요한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베네수엘라에서 전국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군사 개입 가능성을 나타냈습니다.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 씨에 대한 미국 송환 심리가 영국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특검 보고서와 관련해 상원 청문회에서 증언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를 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결정을 적극 옹호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베네수엘라에서 서요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군사작전을 언급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폼페오 장관이 1일 폭스 비즈니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베네수엘라 사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미국이 군사작전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하지만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선호한다면서 폭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상황과 관련해 모든 선택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바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경제 제재 그리고 외교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에는 대통령이 두 명이 있는 셈인데 먼저 이렇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해 앞당겨 치른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재선됐는데요. 베네수엘라 야권과 많은 시민은 이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총선에서 선출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올해 초에 스스로 임시 대통령을 선언하고 나섰는데요. 마두로 대통령은 총선에서 집권당이 패배하자 유권자들이 뽑은 의회를 해산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모아서 재헌 의회를 세운 바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여러 서방 국가는 과이도 의장을 지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경제 제재 등의 압박을 가하면서 이 마두로 대통령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마두로 대통령이 계속 버티는 상황인데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4월 30일 CNN 그리고 폭스뉴스 등과의 인터뷰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이 베네수엘라를 떠날 계획이었는데 러시아가 말리는 바람에 남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 대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나 러시아 쪽에서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이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마두로 대통령이 망명 계획을 세운 일이 없다는 건데요. 러시아는 베네수엘라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쿠데타를 조장하기 위해 미국이 펼치는 정보전의 일환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가 대립을 하는 모양새인데요. 최근에 이 문제로 양국 간의 접촉이 있었나요?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계속한다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미국이 베네수엘라 내정에 간섭하고 있고 이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오히려 이날 통화에서 러시아와 쿠바의 개입이 베네수엘라의 불안정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시 대통령을 자임한 과이도 의장이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서 베네수엘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시위가 벌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어땠습니까?
네, 이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해서 베네수엘라 여러 지역에서 이 과이도 의장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시위 또 이에 대항하는 이 마두로 대통령 시위자들의 맞불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가 격화하면서 젊은 여성 한 명이 숨지고 또 부상자도 속출했는데요. 과이도 의장도 트위터에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부상자 수는 언론사마다 인권단체나 병원 당국을 인용해서 적게는 50여 명, 많게는 130여 명에 이르기까지 좀 다르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 정확한 수를 집계하기가 어려운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군이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군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일부 이탈자가 나오긴 하지만 이 군의 고위급 인사가 지도급 인사가 과이도 의장 측에 가담했다는 징후는 아직 없습니다. 주요 매체들은 이 군사 봉기 시도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는데요. 마두로 대통령은 30일 저녁에 국영 TV에 출연해서 쿠데타 시도를 진압했다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군이 여전히 자신에게 충성한다고 강조했죠.
폼페이오 장관도 쿠바를 들었는데요. 미국은 쿠바가 마두로 정권을 돕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볼튼 보좌관은 마두로 대통령이 군부의 충성을 의심해서 쿠바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요. 쿠바인들이 떠난다면 마두로 정권이 금방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쿠바 정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약 2만 명에 달하는 쿠바 군인들 그리고 요원들이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정권을 돕는다고 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30일 쿠바에 대해서 전면적인 금수 조치 그리고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입니다. 줄리언 어산지 씨에 대한 미국 송환 심리가 열렸군요.
네, 인터넷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의 공동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 씨에 대한 미국 송환 심리가 2일 오전 영국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어산지 씨는 이날 심리에서 미국 송환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어산지 씨가 법원에 출두를 한 건가요?
직접 나오진 않았고요. 현재 이 런던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교도소에서 영상을 통해 심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어산지 씨는 미국 송환을 원하느냐는 마이클 스노우 판사의 질문에 송환에 굴복하고 싶지 않다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왜 어산지 씨의 송환을 원하는 겁니까?
네, 어산지 씨는 지난 2010년에 이 미국 정부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기밀 문서 수십만 건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1급 수배 대상이 됐는데요. 지난달 11일 영국 경찰이 이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어산지 씨를 체포하자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신병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이 미국 법무부가 정식 기소를 했군요.
네, 어산지 씨가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어산지 씨가 전직 육군 정보 분석가 이 첼시 매닝 씨의 국방부 컴퓨터 침투를 도왔다는 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어산지 씨가 체포된 직후 이 기소 사실을 공표했는데요. 어산지 씨는 이 혐의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산지 씨는 왜 미국 법정에 서지 않겠다는 겁니까?
네, 미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처는 이 위키리크스 폭로에 대한 응징 차원이라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법원도 어산지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네요.
네, 1일 영국 서더크 법원이 징역 50주를 어산지 씨에게 선고했는데요. 뭐 거의 1년을 구형한 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미국 정보 유출 관련 혐의 때문이 아니고 이 어산지 씨가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한 이후 이 당국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영국의 사법 체계를 무시한 데 따른 처벌입니다.
어산지 씨가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꽤 오랫동안 있었죠?
네, 어산지 씨는 2010년에 이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을 유출한 후 이 영국에 체류해 왔는데요. 하지만 과거 이 스웨덴에서 성범죄 두 건을 저지른 혐의로 영국 경찰에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후 스웨덴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하자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했는데요. 2012년 6월부터 지난 4월 11일까지 7년 넘게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지냈습니다.
어산지 씨에 대한 미국 송환 심리 이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네, 다음 달 12일까지 몇 차례 더 심리가 열릴 예정인데요. 이 법원 관계자는 최종 판결이 나오려면 여러 달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1일 연방 상원에서 중요한 청문회가 진행됐죠.
네,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이 윌리엄 바 연방 법무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이날 청문회는 특검 수사 보고서와 관련된 쟁점들을 다뤘습니다. 이 러시아 스캔들 관련 특검 수사를 말하는데요. 이 정치권이 특검 수사 결과를 포함해 이 또 수사 보고서와 관련된 바 장관의 조처를 두고 이 공방을 벌이는 중이어서 이번 청문회에 큰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청문회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이날 가장 관심을 끈 건 바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였는데요. 특검은 보고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고요. 이 바 장관이 해석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사법 방해 혐의로 기소하지 않기로 했죠.
민주당 측에서는 바 장관 결정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법 방해 행위와 관련해서 이 보고서가 몇몇 사례를 공개했는데요. 이 가운데 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맥겐 전 백악관 법률 고문에게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을 시켜서 뮬러 특검을 해고하라고 요구했다는 그런 항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대답이 나왔습니까?
네, 바 장관은 연방의회에 보낸 편지에 이미 밝힌 대로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바 장관은 먼저 대통령에게는 특검을 해임할 그럴 권리가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불순한 목적으로 뮬러 특검을 해고하려고 시도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불순한 목적이라면 특검을 해고해서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 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뮬러 특검을 교체하려 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 방해가 아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정말 무고하다고 생각해서 뮬러 특검을 해임하려 했다 해도 그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맥겐 전 고문에게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할 것을 요구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 장관은 맥겐 전 고문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보좌관이었다는 점을 들면서 청문회 증언에 반대한다고 말했는데요. 백악관이 행정특권을 발동해서 맥겐 전 고문의 증언을 막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뮬러 특검이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한 것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네, 바 장관은 사실 뭐 그런 결정에 상당히 놀랐다는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이 죄가 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특검을 임명했던 건데 그런 결정을 하지 않으려면 이 사법 방해 혐의를 왜 수사했는지 모르겠다고 바 장관은 반문했습니다.
최근에 뮬러 특검이 바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서 바 장관이 연방의회에 보낸 편지에 불만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대답이 나왔습니까?
네, 바 장관은 자신이 연방의회에 보낸 편지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뮬러 특검하고 통화하면서 문제가 뭐냐고 물으니까 의회에 전달된 편지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수사 결과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뮬러 특검이 불만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바 장관은 이 일에는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나가야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 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바 장관에게 질의하는 문제를 두고 이견이 나와서요.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바 장관이 하원 청문회에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바 장관에게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에 걸쳐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는 17도에서 2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여전히 전 지역은 맑겠고 평양은 아침 최저기온이 9도, 낮 최고는 27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 최저 10도, 최고 23도, 강계 최저 5도, 최고 28도, 해주 최저 10도, 최고 21도, 개성 최저 8도, 최고 24도, 함흥 최저 7도, 최고 22도, 장지는 최저가 영하 1도, 최고 23도, 해산도 최저가 영하 1도, 최고는 24도입니다. 선봉은 최저 5도, 최고 17도, 원산 최저 11도, 최고 21도입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맑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m, 먼 바다에서는 1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에이 마감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자 산케이 신문 인터뷰에서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동시에 일본이 주체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상호 불신의 껍질을 깨기 위해선 내가 김 위원장과 직접 마주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아베 총리는 납치 피해자 5명이 귀국한 이후 한 명의 귀국도 실현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매우 통탄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납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우선 평양선언에 따라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면서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평양선언을 협상의 기초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고이즈미 총리 방북을 계기로 당시 13명의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5명은 돌려보냈지만 8명은 이미 사망해 생존 피해자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들이 오늘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방미단에는 실종 당시 13살이었던 요코다 메쿠미 씨의 동생인 요코다 다쿠야 피해자 가족회 사무국장과 실종 당시 22살이었던 다쿠지 야에코 씨의 큰아들 이즈카 고이치로 씨가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워싱턴에서 미국 정부 관계자와 정치권 인사 등을 만나 지원을 호소한 뒤 오는 5일 일본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달 26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남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44조 달러 규모의 금융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거수칭 위원장은 오늘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가 은행 보험 부분에서 조만간 12가지 추가 개방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면서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외국 자본 금융기관이 중국은행에 투자할 때 소유 지분 한도가 완전히 철폐됩니다. 당국은 이전까지 25%였던 이 비율을 지난해 8월 51%까지 올렸습니다. 또 외자은행이 중국 내 법인이나 분행을 설립할 때 요구됐던 총 자산 요건이 없어지고 위안화 관련 업무에 대한 제한도 모두 폐지됩니다. 이와 함께 외국 보험사의 중국 내 자회사 설립 요건, 외자금융기관의 중국 내 소비금융시장 진출 제한도 완화됩니다. 언론은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의 청신호라고 해설했습니다. 비오에이 마감 뉴스 듣고 계십니다. 화웨이 장비 사용과 관련한 국가안보회의 논의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개빈 윌리엄슨 영국 국방장관이 전격 해임됐습니다. 후임에는 집권 보수당 소속 페니 모던트 의원이 영국 최초의 여성 국방장관으로 내정됐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어제 성명을 통해 테레사 메이 총리가 윌리엄슨 국방장관의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밝히고 장관 교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23일 열린 국가안보회의에서 5세대 이동통신망의 핵심 부품에 화웨이 장비를 금지하지만 비핵심 분야에서는 제품 공급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날 영국 신문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일부 국가안보회의 참가자들이 화웨이 장비 전면 금지를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에 영국 정부는 회의 내용이 언론에 유출했다고 판단돼서 언론 접촉자를 찾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태국의 마하 왓지랄 롱건 국왕이 오는 4일 대관식을 사흘 앞둔 어제 자신의 근위대장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예식은 법과 왕실의 전통에 따라 왕궁 대연회장에서 상서로운 시각인 오후 4시 32분에 거행됐다고 방콕포스트를 비롯한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태국의 새 왕비는 타이왕궁 승무원 출신으로 왓지랄롱꼰 국왕이 왕세자이던 2014년 왕실 근위대 부사령관에 발탁됐고 2년 뒤에 근위대장이 됐습니다. 2017년에는 왕실 고위 여성을 뜻하는 탄뿌잉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왓지랄롱꼰 국왕은 앞서 세 차례 결혼을 통해 왕자와 공주 7명을 두고 있습니다. 오는 4일부터 4흘 동안 방콕의 왕궁에서 열리는 대관식은 1950년 5월 5일 푸미톤 아푼야데 전 국왕의 대관식이 열린 지 69년 만입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